마음을 활짝 열고 귀담아서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냐고 잘 듣고 깨닫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년 전 TV 뉴스에, 정확히는 2014년도 SBS 뉴스였는데 핵외 망측한 기사 하나가 보도가 됐습니다. 제목이 예수의 아내, 예수님의 아내라는 건데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캐런 킹 교수가 로마에서 열린 국제 콥트 학회에서 고대 이집트어인 콥트어로 기록된 파피루스 문서 조각을 최초로 공개하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 저기 있는 저기에 캐런 킹 교수가 공개한 파피루스 문서 조각인데 저기에 기록된 내용은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아내, 그녀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캐런 킹 교수는 저 파피루스에 기록된 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아내가 있었다라고 공식적으로 국제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결혼을 했다, 또 아내가 있었다, 심지어 자녀까지 있었다는 그런 주장은 오래전부터 저 제기가 됐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82년 마이클 베이전트라는 영국의 소설가가 쓴 이 성혈과 성배, 성혈과 성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그건 뻥이고 멀쩡하게 살아서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자녀 후손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지금도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후손들을 로마 카톨릭에서 비밀리에 보호하고 있다. 요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참고로 이 성혈과 성배라는 이 책의 내용은 2003년도 미국의 소설가인 댄 브라운이 출판한 다빈치 코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의 모토가 됐는데 다빈치 코드는 영화라도 만들어졌었고 우리나라에도 개봉이 됐었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아내가 있었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거 뭐 말이 됩니까? 뭐 생각이고 자식 없죠? 예수님께 아내가 있었다니 그거 뭐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주장 아닙니까? 예.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하시고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 아내가 있었다고 예수님께 아내가 있다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 예수님은 아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니 뭔 그런 목사님 그게 뭔 말입니까? 아 예수님께 아내가 있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다니요. 이게 좀 황당한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이에요. 예수님께 아내가 있다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자,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 고린도후서 11장 2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보셔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남편. 남편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라는 명칭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누구를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까? 아내를 전제로 하는 표현이에요. 저기 고린도후서 1장 2절에도 남편의 짝인 아내를 가리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누굽니까? 너희. 예. 너희라고 지칭된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아내. 그러면 여기에 나온 예수님의 아내인 너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전체,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아내. 물론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라는 것,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의 아내라는 이것은 육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당연하죠, 육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 주인과 종, 그리고 신랑과 신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중에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래서 찬송가 175장 1절 가사를 보면요, 저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누가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가 됐냐고요? 누가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다. 예. 신랑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신부고 모든 성도들은 신부다라는 거예요. 안티크리스찬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에게 육신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주장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이 진리 속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신부가 된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영적으로 꼭 붙어 있어야 한다. 붙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보면 31절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말하노라. 예.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그 다음 단락인 6장 4절까지의 내용은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정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 기록된 가장 대표적인 대목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성경 중에서 그 단락마다 조그만 글씨로 소제목이 붙어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장 22절 바로 직전을 보면 작은 글씨로 무슨 소제목이 붙어있습니까? 뭐라고 붙어있죠? 아내와 남편. 예, 물론 없는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붙어있는 성경은, 소제목이 있는 성경은 아내와 남편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하여 교훈하는 것이고, 지금 읽은 저 말씀 31절로 32절 역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31절로 32절 저기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말씀도 나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저기 있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라는 요 31절 말씀은요,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는 장면이에요. 흔히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라고 불리는데, 그래서요, 저도 그렇고 많은 목사들이 결혼식장에서 성혼 선포를 할 때 요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31절까지만 기록됐으면, 그러면 뭐 오늘 본문의 주제는 창세기 2장 24절과 마찬가지로 결혼식,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하는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 그런데 32절이 있지요? 네, 31절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32절이 있습니다. 32절을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다음 나는 무엇에 대하여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31절 말씀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관한 말씀인데,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과 교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는 것은 이콜 뭐하고 똑같으냐?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남편과 아내 이콜 누구하고 누구이다? 예수님과 교회이다. 남편과 아내 이코르 예수님과 교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는 것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하고 똑같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똑같다는 것일까? 예, 저기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분들이 나와 있죠? 예, 저 누군지 아시죠? 예, 저 신랑과 신부 뒤에는 저 화면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예, 어디서 많이 본 목사도 있어요. 그쵸? 예,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제가 섭섭하잖아요. 예, 누군지 모르셔요? 예, 나중에 물어보세요. 자, 신랑과 신부인데, 누구냐면 저예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너 누구냐고 또 물어보시네. 저예요, 저. 예,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아시죠? 얘기 안 할게요. 자, 근데 저 결혼식 중에서 저게 지금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결혼 예식을 막 끝내고 신랑과 신부가 행진해서 나가는 결혼식 딱 끝나고 제가, 예, 자, 신랑과 신부 팔짱 끼고 행진하는 모습이에요.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들어올 때는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나갈 때 울면서 들어간다고요?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신랑 신부의 모습하고 결혼 예식을 마치고 행진하는 신랑 신부의 모습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결혼을 아직 안 한 청년들은 모르는 게 당연한데 결혼을 하신 분들이 모른다는 게 참 의외입니다. 예. 자, 어떤 점이냐? 힌트. 팔짱. 예. 저기 사진에도 신랑 신부가 팔짱 한 채 행진하고 있죠? 자,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다른 점. 정답. 들어올 때는 따로따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같이 나간다라는. 물론 요즘에는 뭐 결혼식 스타일이 다양해져서 어떤 커플은 따로따로 들어오지 않고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 입장할 때 같이 들어오기도 해요. 하지만 보셔요. 결혼식장에 들어올 때는 따로따로 들어오든 같이 들어오든 상관이 없어도 결혼 예식을 마치고 나갈 때, 엄밀히 말하면 결혼식장에 들어올 때는 아직까지는 부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부부가 아니에요. 근데 결혼 예식을 마치고 나갈 때는 부부가 된 겁니다. 그렇죠? 부부가 돼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돼서 결혼 예식을 마치고 나갈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같이 행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 신부가 결혼 예식을 마치고 나갈 때 신랑이 삘 받아갖고 기분 좋다고 하하하 웃으면서 혼자 막 나가. 그리고 신부는 자기야 같이 가로 따라 나가.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결혼식 보셨어요? 예. 제가 그 전 세계 여러 나라 결혼 풍습을 다 찾아봤는데 나라별로 민족별로 결혼식 스타일이 천차만별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어떤 스타일로 결혼식이 진행되더라도 전 세계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신랑과 신부가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사람이 꼭 붙어 있어요. 꼭 붙어 있어요. 요 꼭 붙어 있는 거, 요거는 전 세계가 공통이에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는 것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하고 똑같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똑같다는 것이냐? 신랑 신부 두 사람이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야 되는 바로 이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신부가 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은 반드시 신랑 되신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된다. 예수님에게서 분리되면 안 된다.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꼭 붙읍시다. 자, 다시 한번 할 때 이번에는 동작을 넣어서, 동작을 가미해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찰싹 붙읍시다. 저기요, 찰싹이라는 것을 할 때 좀 찰지게 하셔야지 예수님께 찰싹 붙읍시다. 이거는 붙겠다는 거예요, 안 붙겠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 아주 찰싹이라는 동작을 찰지게 찰떡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찰싹 붙읍시다. 예, 우리 명륜의 공동체가 날마다 예수님께 찰싹 꼭 붙어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진리 속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순결해야 한다. 순결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보면 26절로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지금 읽은 구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교회 공동체 전체를 당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만드셨다는 게 첫 번째 핵심.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순결해야 한다. 순결한 모습을 가져야 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신부가 순결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할 때 그 서약 내용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서로 간의 정조입니다. 예. 뭐 기독교식으로 하든 일반 사회식으로 하든 똑같아요.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보십시오. 신랑 누구누구도 쭉 맨 마지막에, 서약 맨 마지막에 무엇을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한다고요?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아이고, 이제 뭐 흔히 하는 말로 예, 아재 스타일처럼 예, 뭐, 후리하게. 아니 그런데 어디 있어요? 결혼을 했으면 예, 그 다음부터는 정조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지. 그치요? 정조를 지킨다는 건 물론 신랑과 신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조를 지킨다, 요거를 달리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순결한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이제 평생 동안 신부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지 않겠다. 당연하죠. 신부 역시 일생 동안 신랑 한 사람 외에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 당연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가 된 모든 성도들이 순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 성도의 순결일까?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것으로 유명한 고전 베스트셀러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제목인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에서 나와 너는 1차적으로 보자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과 신부를 가리키는 거지만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 보자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가 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인 독일의 윌터 트로비시 목사님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 모든 성도들이 순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 입술의 고백을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순결이다. 둘째, 삶의 고백을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순결이다. 셋째, 물질의 고백을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순결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첫 번째, 입술의 고백을 실천하는 것이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삶의 고백을 실천하는 것이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 물질의 고백을 실천하는 것이란 십일조를 비롯한 모든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관한, 예배에 관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보니까, 너희가 나의 순결한 신부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보니까 너희를 나의 순결한 신부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신의 삶의 순위에서 가장 윗순위로 놓고 있는 성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순결한 신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신의 삶의 순위에서 아주 낮은 순위로 후순위로 놓고 있는 그런 성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순결한 신부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짧게 했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건 아니건 이런 것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신의 삶의 순위에서 가장 윗순위로 놓고 있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순결한 신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신의 삶의 순위에서 아주 낮은 순위로 후순위로 놓고 있으면 순결한 신부라는 평가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저기 화면에 있는 사람 요즘에 가장 핫한 화제의 인물입니다. 예,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님인데 요즘에 야당 대표, 여당 대표보다 훨씬 더 자주 TV 뉴스에 나오고 있죠. 예,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이제는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어떤 당을 지지하는지, 그렇죠? 저는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그렇죠. 아니, 천당이라고 그랬죠. 제가 예배당이라고 그랬고. 예, 아무튼 저분들 오늘 설교 말씀의 예로 드는 것은 저 목사님이 주장하고 있는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 하야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찬성 반대 이거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님을 예로 든 것은 최근에 저분이 보여주고 있는 소위 정치 목사로서의 행보에 관한 근거와 기준,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근거와 기준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은 자기가 정치 목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 근거와 기준에 대해서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을 예로 들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싸우는 것만이 목사로서의 나의 과제, 미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희생되는 사람을 돌보는 것만이 목사로서의 나의 과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 미친 사람의 운전을 중단시키는 것도 목사로서의 나의 과제다라고 말하면서, 예, 저 옆에 있는 내용이 그분이 말한 것을 이제 독일어로 말한 걸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을 했습니다. 저분은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체포돼서, 예, 단두돼서 사형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독일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보네퍼 목사님을 비난했습니다. 목사가 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정치적인 행동하느냐?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가 맞냐?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신학자와 목사들은 본회퍼 목사님의 행동에 대해서 경의와 존경과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본회퍼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행동한 진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그 전광훈 목사님이 자기가 정치 목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근거와 기준이 뭐냐? 저기 나와 있는 저 보네퍼 목사님이 말했던 미친 사람의 운전을 중단시키는 것도 나의 과제라고 하는 보네퍼 목사님의 그 말이에요. 자, 이 대목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전광훈 목사님이 보네퍼 목사님을 모델로 삼아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올바른 거냐, 올바르지 않은 거냐, 잘했다고 해야 되냐, 잘하지 못, 이거를 판단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판단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부분은 전광훈 목사님이 정치 목사로서 자신의 모델로 삼고 있는 보네퍼 목사님, 저분이 잘 들으세요. 자신의 삶의 순위에서 가장 윗순위로 놓고 있는 게, 가장 윗순위로 놓았던 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느냐. 가장 윗순위로 놓았다는 게 이게 말뿐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고 정말로 가장 윗순위로 놓았냐. 이거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체포돼서 단두돼서 사형을 당했다. 근데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보네퍼 목사님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배 드렸어요. 이제 사형장을 끌려가서 당사가 보이는 거예요. 가면 죽어요. 근데 감방에서 저 앞에 있는 그 단두대 사형장 보면서 감방에서 죄수들과 함께 예배 드렸어요. 죽기 직전까지. 자, 그러므로 방금 전에 봤던 전광훈 목사님이 만약 보네퍼 목사님처럼 자신의 삶의 순위에서 예배를 가장 윗순위로 놓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면 그분이 하고 있는 정치적인 모든 행보가 사람한테는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적어도 주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삶의 순위에서 예배가 가장 윗순위에 놓여있지 않다면 즉 예배보다 정치활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자신의 삶의 순위에서 저 밑으로 후순위로 밀려있다면, 그렇다면 그분이 하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행보는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그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로 들었다 그랬죠, 제가? 예로 든다 그랬죠? 이거는 자신의 삶의 순위에서 예배를 가장 윗순위로 놓고 그렇게 실천해야 한다는 이것은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삶의 순위에서 예배를 가장 윗순위에 놓고 실천함으로써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순결한 신부라는 평가와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 가슴속에 새기고 날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명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신의 삶의 순위에서 예배를 가장 윗순위에 놓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순결한 신부라는 평가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